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군 위안부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며 고노 담화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를 면담한 한국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이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안군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88.5세이고 55명만 생존한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아베 총리가 이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베 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군 위안부 등 문제에 실무적 합의가 된 뒤 한일 간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16일부터 쿠바에 대한 무역과 여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결정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쿠바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국 여행객들은 쿠바산 담배와 술 $100어치를 포함해 모두 $400까지의 물품을 구입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미 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쿠바의 민주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재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50년 만에 대쿠바 봉쇄 정책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오직 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해외 기상이 악화돼 에어아시아 여객기 동체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15일 폭우와 높은 파도 등으로 잠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인근 자바 해저에서는 날개와 연결된 30m 길이의 사고기 동체가 발견됐습니다. 수색당국은 16일 오전 수색기원들이 잠수를 시도할 것이라며 동체 내부에 시신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체는 시신 수습이 마무리된 뒤에 인양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대한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은 반인륜 범죄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5일 불가리아를 방문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코하람은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우리의 가치관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보코하람을 지구상 최악의 테러 세력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4일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은 나이지리아 마을 두 곳이 무참히 파괴된 모습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3일 바가 마을 등을 공격해 가옥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처참히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 이슬람 교도들은 급진 이슬람주의의 1차 피해자들이라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15일 파리의 아랍세계연구소 초청연설에서 샤를리 앱도와 같은 테러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아랍세계연구소는 그동안 프랑스와 아랍권의 밀접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진 단체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급진 이슬람주의는 가난과 불평등, 갈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 자체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해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교황이 탄 비행기가 이날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학생 무용수들이 환영 공연을 펼치는 가운데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교황을 영접했습니다. 또 마닐라 시내 거리 곳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교황이 탑승한 차량에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필리핀에는 8천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김 대표의 남북 대화 지지로는 외형상으로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지만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 잠행 이후 빨치산 2세대의 수행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인들의 중국 국경 지역의 범죄가 2000년 이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에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강경 대응에 핵실험 등으로 맞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의 초강경 대응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 움직임을 보이는 등의 정면 대응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을 끝내고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스스로 업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꽉 막힌 대외관계의 돌파구로 남북대화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안팎에선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북대화를 북한 비핵화와 연계시킨 발언에 대해 남북대화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성김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소니 영화사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남북한이 다뤄야 할 사안이 물론 있겠지만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정상 국가화라는 큰 틀에서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오니까 미국 측에서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의 남북대화 지지로는 외형상으로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미국 측의 이런 우려는 5.24 제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남북대화의 의제로 다뤄지는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금융 제재를 천명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쥐고 있던 북한의 돈줄을 푸는 문제를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양보 없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남북대화 제안에 좀처럼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이 다음 주 초까지는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오는 20일로,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간 반관 반민 접촉이 이번 주말로 각각 예정돼 있고 여기에 한국 민간단체가 김재일위원장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DVD를 북한에 뿌리겠다고 예고한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 직속의 반관 반민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한 측에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고 이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천명한 만큼 북한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5일 창립 110주년을 맞아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정례 상봉 등 통일신배 준비 전략을 주요하는 액션 110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우선 한국 내 이산가족 6만 8천여 명의 생존자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적 생사 확인 작업과 기존 상봉자들의 편지 교환 사업을 북한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이와 함께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분유 지원과 일반 구호물자 지원을 비롯해 의약품과 의료장비 지원, 남북 청소년 식목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특히 국제적십자사 연맹과 함께하는 다자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리 부상에 따른 잠행을 마친 뒤에 최룡해와 오일정 등 이른바 빨치산 2세대들의 수행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5일 지난 한 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리더십이 반영된 수행 그룹의 비중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40일간의 잠행 이후 빨치산 2세대의 수행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동료인 최현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최용의 당비서의 수행 비중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잠행 전에는 28%였지만 다시 공개 활동을 재개한 뒤에는 50%로 증가했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과 함께 항일 빨치산으로 활동한 혁명 1세대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 당 군사부장도 잠행 전 0.76%에서 잠행 이후 2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비대해진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빨치산 2세대들의 충성심을 활용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넘어갈 때도 김정일을 백업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항일 1세대들이었어요.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제 백업하는 사람들은 이 김정일 세대에서 같이 활동하거나 김정일 세대의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이 항일 빨치산 소장파들, 이 김정은의 뒷받침하는 주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치 현상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권력 안정을 위해 조직 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면서 조직 이기주의의 심화와 같은 불안 요인을 잠재우기 위해 빨치산 계열을 부각시키는 등의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리 부상으로 40여일 동안 잠행하면서 연간 공개활동이 172차례로 전년에 비해 18%가량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2013년과 마찬가지로 경제 관련 활동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군과 사회문화, 정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행 횟수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126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한광산 노동당 부장과 최용의 당비서, 리영길 군 총참모장과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순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3차례, 아내인 리설주는 15차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공군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군 부대 시찰도 잦은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군 내부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1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공,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항공군 사업의 시작이 좋다고 2015년을 항공군의 전성기를 펼치는 해로 만들자고 하시면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0월 이후 적어도 매달 두 차례 이상 공군 부대를 시찰했습니다. 특히 공중전투 임무와 비행사들의 생활 개선을 강조할 뿐 아니라 직접 전투기 조종석에 오르고 조종사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등 각별한 친근감을 과시했습니다.
올해는 비행사들의 해라고 할 만큼 우리 비행사들이 정말 경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각별한 사랑과 운동을 받아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군 병력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주 발표한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공군 병력은 12만 명으로 2년 전보다 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공군 사령관 출신인 리병철이 노동당 제1부부장에 오른 게 확인돼 공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군 전력 강화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전투기와 관련 부품 구입이 막혀 있어 전력 강화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벤의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에 공군 중시는 김 제1위원장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풀이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important for him to try to instill a degree of
공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심을 부각시키며 군 내부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의도란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김 제1위원장이 젊음과 패기를 과시하며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종석에 직접 오르는 등 보여주기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베넷 연구원은 젊음과 강인함, 자신감을 과시하는 데 전투기는 좋은 도구라고 지적합니다.
Kim Jong-un is young. I mean, he made these thoughts of himself being a pilot and being able to fly and so forth.
미국과 한국의 국방당국은 북한 공군 전력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은 전투기 800여 대, 헬기 300대, 공중기동기 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돼 실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미그 29기와 23기, 지상공격기인 SU-25만 실전 능력을 갖췄을 뿐 미그 15, 17, 19, 21 등 대부분의 기종은 실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의 공중방어는 전투기보다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3일 VOA에 북한의 공군 전력은 한국과 미군 전력에 필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Frankly, their air force is no match to the South Korean and United States Air Force.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주한미군을 지휘한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움직임은 늘 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공군 전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투기 400대, 공군 병력 6만 5천 명으로 북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전 능력에선 북한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이 우세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은 성능을 꾸준히 강화한 주력기 F-16과 고도의 무장 능력을 갖춘 F-15를 보유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랜드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형 수호의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러시아가 조용히 이를 판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Russia could always decide to def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did that over the Ukraine.
베넷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러시아는 언제든 국제사회를 무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 때문에 대규모로 전투기 등 무기 거래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달 북한군 탈영병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중국 국경 지역에서 자행되는 북한인들의 범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살인사건만 수십 건에 달하고 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중국인들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중국의 주간지 남방주말 최신호가 북중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남방주말은 권위 있는 소식통의 말이라며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인들이 국경을 넘어가 중국인들을 살해한 사건이 수십 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탈 범죄도 100건이 넘어 중국 정부가 국경지대에 철조망과 순찰 도로를 보강하고 있지만 북한인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경지대의 산업이 쇠퇴하면서 중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바람에 마을에는 노약자들만 남아 치안이 더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북한군 탈영병이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허룽시 남핑에서 주민 4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이를 공식 확인하고 북한 측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인이 남핑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북한인에게 살해된 주민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남핑 주민들 가운데 북한인들의 범죄를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만강 유역 지린성 일대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한 이후 북한 병사나 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 농가를 약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는 20대 탈북 남성이 옌벤주 옌지시의 민가에 들어가 70대 조선족 부부를 살해한 뒤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옌벤주의 외국인 범죄 발생률은 전국 평균의 30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옌벤주 검찰이 처리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북한 국적자는 전체의 80% 가까이 됩니다. 북한인들의 범죄 혐의는 살인과 강도, 밀수, 마약 판매 등 다양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한 뒤에 북한인들의 범죄가 발생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와 함께 식량과 돈을 약탈하기 위한 북한 군인들의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방 주말은 이른바 선군 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군인은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돼야 하겠지만 북한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은 북한군 역시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3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외로 출장 갔던 사람들의 가족과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21일간 격리돼 의료진의 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해외 출장 후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가족을 비롯해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까지 21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평양 주재 각국 외교 공관과 국제기구 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10월 29일 각소에 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O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북한은 새로운 조치에 따라 다른 나라에 출장 갔던 인원들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격리자와 만난 접촉자들도 21일간 자택에서 철저히 격리돼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에 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해외에 나갔다 귀국 시 가족은 물론 접촉한 사람들까지 21일 동안 격리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0월 29일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21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등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한 나라와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은 격리 장소로 정해진 평안남도 안주시 청천강 여관과 평안북도 신의주시 압록강 여관에 21일간 격리돼 의료진의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북한의 초청 단체가 정해준 숙소에서 21일간 격리됐습니다. 북한 거주 외교관들과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에 입국한 경우 자체 공간 내에서 21일 동안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치에 따라 해외 나갔다 북한에 입국한 사람들의 가족을 비롯해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21일간 자택에서 격리돼 의료진의 관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이어 지난 12월 31일 또다시 평양 주재 각국 외교 공관과 국제기구 대표부들의 서한을 보내 12월 10일 발표한 조치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치명적인 질병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41조 1항은 외교관들이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어 21일 격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의료진의 관찰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해외로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들의 업종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순 노동직에 그치지 않고 의사, 태권도 사범, 군 조교 등 전문직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해외로 파견하는 인력의 업종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은 여전히 건설, 벌목, 농어업 등 단순 노동직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 들어 파견 분야가 의사, 태권도 사범, 군 조교 등 전문직과 요식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수대 창작사가 싱가포르와 아프리카의 미술가를 파견해 동상을 제작하고 보건성사나 만년장수연구소가 몰타의 인삼술 제조 공장을 위한 기술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에는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고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에는 의사를 파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3년 현재 16개 나라에 5만여 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2만 명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몽골, 앙골라가 뒤를 이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금고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에서 각종 외화벌이 사업을 총지휘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8월 군부를 견제하려는 김 제1위원장의 지시로 39호실이 폐지된 이후에는 내각 대외경제성과 중앙노동당의 산하기관과 위원회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무역성 대외건설사업국, 수도건설총국, 중앙당 8국, 1여단, 인민보안부 7총국, 8총국 등이 대표적으로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코트라는 전했습니다. 코트라는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급속도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기관별 독립 채산제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의 수익 사업이 고갈된 당, 정, 군의 핵심 기관들이 손쉽게 외화를 벌 수 있는 노동력 해외 송출 사업에 앞다퉈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코트라는 북한 정권이 노동력 해외 송출을 통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미화 12억에서 23억 달러에 달해 대북 경제 제재에 따른 피해를 충분히 상쇄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수익으로 북한 정권이 요트, 고급 승용차, 꼬냑, 궐련 등 사치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트라는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외화벌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코트라는 해외 인력 송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과로가 누적된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착취에 대한 보상 심리로 청부, 밀주, 마약 거래 등 범죄와 일탈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이들에 대한 노동 환경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임금 지불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코트라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자 구조 활동과 북한의 실상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온 한국의 선교단체 대표가 최근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주인공은 한국 갈렙 선교회의 김성은 목사인데요. 김 목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과 해상에서 탈북자를 구출하는 장면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져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로부터 책을 펴낸 배경과 최근의 탈북자 구출 활동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한국 갈렙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뭐 국제사회에 많이 알리긴 했는데요. 우리 탈북자들을 북한에 저 한국에 오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북한 내부의 뭐 지하교회나 또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 또 중국 내 사역자들을 돕고 또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새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구조자입니다. 아마도
네.
네, 탈북자 구출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습니까?
예, 그동안에 뭐 탈북자들이 한국에 3만 명 가까이 입국을 했고요. 많은 네. 분들이 입국을 했지만 또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그동안 탈출 과정과 중국에서 어떤 일들을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또 그들을 도왔던 사람에 대해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탈북자의 실상도 알리고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요. 숨은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특히 어떤 점을 이 독자들에게 알리길 원하셨나요?
우리가 그 탈북자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물론 인권적인 것들, 또 탈북자의 아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또 나온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다 나와서 전부 다 어려운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갈렙선교회는 이 책을 통해서 북한 사이의 어떤 변화하는 것들, 그리고 탈북자의 어떤 탈북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고아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 루트와 경위, 또 사람들의 바뀐 모습들을 책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균형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이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그야말로 그 뭐 바다에서 파도와 싸운다든지 그런 위험한 고비를 참 많이 넘기셨을 텐데
예.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을 구출하셨습니까?
인터뷰상으로 저희가 뭐 탈북자를 몇 명 구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2013년도에 한 해 한 70여 명 저희들이 구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도 탈북자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제가 그 첫 1호 아마 국내에 입국시킨 탈북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현지에 나가서 탈북자를 돕다가 보니 또 제 눈에 들어왔던 탈북민이 있었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 아내를 구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해상 탈출이라든지 육로 탈출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예요.
네.
그래서 아내를 구출하면서 해상이나 육상이나 또 하늘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아내를 구출했던 그 열정이 다른 탈북 루트를 개척한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탈북자 사모님이 계셔서 활동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엄청난 도움을 가졌죠. 왜냐하면 그쪽에 북한에 저희들 아무리 북한 선교한다고 해도 북한의 정서나 그들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때로는 제가 그 어떤 막힘이 있을 때 탈북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또 북한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북한 법은 어떻고 여러 가지로 뒤에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일을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적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탈북자 구출 말고도 북한 내부를 촬영한 그 여러 가지 동영상과 중요한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그 위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촬영을 할 때 가령 뭐 위험했다든가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은 북한은 카메라가 몸에서 발견되면 무조건 간첩으로 하고 또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북한 내부가 이제 굉장히 많이 그 고난의 행군과 북한의 어떤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네.
물론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어떤 것들이 바뀌듯이 바뀌고 있는데도 외부 세계, 뭐 서방 세계나 한국 안에서도 여전히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4년도 그 시대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시대의 북한이 어쩌면 지금도 그 시대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한쪽으로 못 살고 못 먹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한쪽 편향된 것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말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정말 사실의 근거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갈렙스의 팩트다. 사실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일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 동영상이 아주 취종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번 찍어오고 두 번 찍어오고 여러 번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검증 가능한 일들을 해오게 된 겁니다.
네. 그 촬영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몰래 하셔야 됐고 또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상 노출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요.
2중, 3중으로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공개를 하게 됐나요?
저희들은 뭐 촬영을 할 때는 그 철저하게 그 몰래카메라 하다 보니까 본인은 찍히는 일이 별로 없고요.
네.
대신 그 어떤 저희들이 북한의 특정 지역만 찍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특정 부분만 찍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북한의 어떤 생활장 있죠. 저로 쉽게 얘기해서 뭐 북한의 시장이라든지 북한의 길거리라든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어떤 시장 안에서의 그 삶을 바라보면 무슨 물건을 사고 어떤 걸 사냐에 따라서 시대마다 변화가 있고요. 길거리에서 또 옷 입는 패션이라든지 그들의 처음 갈렙선교가 찍을 때만 해도 거리에 그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네.
요즘은 보면은 뭐 핸드폰 가진 사람이 굉장히 그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초창기에 뭐 94년도에 탈북자들은 북한은 뭐 택시가 한 대도 없다 그랬지만 지금은 곳곳에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북한의 어떤 균형 잡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특정 부위보다는 다양성 있게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자, 요즘에 북중 국경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그 10년 사이에 국경을 봉쇄하라고 했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그 북중 국경 지대에서 북한군이 넘어와서 민간인을 권총으로 사살하는 일이 있어서
네.
중국 정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도 탈북자에 대한 어떤 탈출을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북한도 국경을 중국이 강화하는 만큼 또 북한도 강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제3세계에 나가서 요즘 유엔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실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그 탈북자 탈출을 막는 것이 장군님이나 북한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경 상황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더 이야기한다면 심지어는 지금 그 탈북 일을 했던 브로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는 탈북 브로커 일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그만두고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겠다. 생활 전선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일부 보면서 앞으로 계속 이 탈북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가면 갈수록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어떤 힘든 한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면 갈렙 선교에서 하시는 일의 방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어른들, 저희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했는데, 이제는, 좀 최근에는 북한의 고아들이나 죽어가는 그 부모 잃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우리가 그 잘 한국에 와서 양육해서 통일이 됐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통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그 고아를 탈북시켰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방송에도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그 어린 고아들이 오는 이런 것들을 저도 또 실은 책에도 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될지를 이 구조자 책을 통해서 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구조자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펴낸 인권운동가이자 목사인 김성은 갈렙 선교회 대표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테러를 하려던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테러를 당한 프랑스가 중동에 항공모함을 보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만나 테러 문제를 논의합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미 의회를 겨냥한 테러 음모가 적발됐나요?
네. 미국 중동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사는 20살 먹은 남성 크리스토퍼 코넬 씨가 테러 기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코넬은 인터넷상에서 라힐 마흐루스 우바이다라는 이슬람식 이름을 썼는데요.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에 동조해 미국에서도 소위 이슬람 성전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이 워싱턴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계획했었나요?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에 낸 기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네.
코넬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방의회를 겨냥한 테러를 계획했는데 의사당 주변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을 터뜨리고 의원과 보좌관 등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코넬은 14일 신시내티의 한 총기상에서 반자동소총 두 정과 실탄 600발을 구입하고 나오다가 건물 주차장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코넬이 당시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길렀다는데 체포될 때 별다르게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FBI가 어떻게 코넬의 음모를 적발한 건가요?
네, 코넬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이슬람 극단주의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데 FBI가 주목했는데요. 이후에 이 FBI 정보원이 코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코넬이 지난해 11월 이 정보원에게 미국 의원들을 적으로 여기고 있고 의사당에 공격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워싱턴으로 와서 먼저 의사당 주변의 보안 상태를 관찰한 뒤에 이 테러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코넬은 정보원에게 미국에서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중동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0살, 20살 청년인데 어떻게 극단주의에 빠지게 됐는지 알려졌나요?
네, FBI가 작성한 기소장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넬이 사로잡힌 사실이 공개된 뒤에 이웃들 주변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언론과 회견했는데요. 코넬이 조용하고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청년이라면서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이 코넬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언론에 나왔는데 이 자식이 착하고 문제가 없는 아들이었다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긴 했는데 이 ISIL이나 이슬람 극단주의 폭력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같은 오하이오주 출신 한 남성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살해하려고 기도했다는 보도가 있었나요?
네, 올해 44살인 마이클 호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이번 테러 계획과는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호이트 씨는 정신병을 앓은 전력이 있다는데요.
네.
일하던 골프장 식당에서 해고된 뒤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이 베이너 의장을 비난하고 살해하려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호이트는 경찰에도 자신이 예수라든가 베이너 의장이 악마라는 등 횡설수설했고요. 또 지난해 베이너 의장이 실제로 골프장을 찾았을 때 이 베이너 의장이 마실 음료에 독극물을 넣거나 총으로 살해하려 했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는데요. 어찌됐건 이 호이트는 기소된 뒤에 정신 감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최근 이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17명의 국민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ISIL 격퇴를 위해서 중동에 항공모함을 보내기로 했다고요?
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4일 남부 툴롱항에 정박해 있는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를 방문했는데요. 샤를 드골호의 걸프만 파견이 이미 계획된 것이기도 하지만 현 상황에서 걸프만에 항공모함을 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올랑드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샤를 드골호가 현지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진행 중인 연합군과도 협력해서 더욱 강하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힌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이 지난주 파리 언론사와 유대인 식료품점 등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이 예멘 알카에다 지부 또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 이 중동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연설에서 시리아에서 자행되는 학살을 중단시키고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활개치고 다니는 걸 막아야 하지만 국제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이 프랑스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항공모함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가 이미 이 연합군의 ISI 격퇴 작전에 힘을 보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이 지난해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미군 주도 연합군이 시작한 뒤에 가장 먼저 동참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공군기지에 최신의 전투기 9대, 정찰기 공중구비기 그리고 지원병력 800명을 운영 중입니다. 또 요르단 공군기지에도 미라지 전투기 6대를 파견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파리 테러 사건 이후 이 자국에서 테러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병력 1만 명을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안보 강화 조치에 따라 이미 수립한 국방예산 감축 3개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의회는 미국이 주도하는 ISIL 격퇴 작전에 자국 군사 개입을 확대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네, 미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15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갔는데요. 극단주의 대처 등에 관해 논의한다고요?
네, 두 지도자가 이틀 동안 백악관에서 만나는데요. 극단주의와 테러 대응 외에도 이란 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사이버 안보 같은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은 회담을 앞두고 언론에 공동 기고문도 실었습니다.
네, 기고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파리에서 벌어진 이 언론사 테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삶을 위협하는 테러분자들에게 대항해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파리가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기고문은 잔인한 살인자들과 그들의 비뚤어진 사상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란 핵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고문은 또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우선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제관계도 정상화하는군요.
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15일에 밝힌 내용인데요. 네. 미국이 이 쿠바와의 무역과 금융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여행을 확대하는 조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치를 16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무역과 금융 분야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네, 미국에서 쿠바에 대한 송금 한도가 분기별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또 건설 자재와 상품, 농기계 등의 수출도 자유로워지는데요. 이 아울러 쿠바를 찾는 미국 여행객은 100달러 한도 내에 쿠바산 술과 담배를 포함해서 이 총 400달러 상당의 쿠바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여행객인 쿠바 방문 기간에 제한 없이 돈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쿠바 방문도 자유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가족 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 연구, 교육, 종교, 수출 등 12개 분야에서 여행 자유화 조처가 시행돼서 이제는 미국인들이 쿠바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대사관은 언제 설치되나요?
네, 미국 국무부의 로베르타 제이콥슨 서방부 담당 차관보가 오는 21일에 쿠바를 방문해 이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네요.
네, 세계은행이 최근 201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을 3%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3.4%에 비해서 0.4%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2.6%를 기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는 3%로 조금 개선되고 2016년과 17년에도 3.3% 그리고 3.2%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올해 저유가와 미국 경제 회복,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로 경제가 조금 좋아지긴 하겠지만 반대로 지속적인 무역량 감소와 선진국의 금리 인상, 산유국의 수지 악화와 유럽과 일본의 이 경기침 디플레이션 장기화 등을 세계은행은 위험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네, 개발도상국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4.4%에서 올해 4.8%, 2015년엔 5.3% 그리고 2016년에는 5.4%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지난해 6월에 나온 전망치에 비하면 하향 조정된 수치인데요.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이 지난해 6.7%에서 올해에는 6.5%로 오히려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이 역시 아시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감소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성장률이 지난 2010년 13년 7.7%에서 지난해 7.4% 그리고 올해는 7.1%로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계은행 보고서는 개발 도상국들 가운데 최근 저유가 기조의 대표적인 수혜국으로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을 꼽았는데요. 이들 국가의 성장률 전망은 모두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반면에 산유국들은 충격이 큰데요. 특히나 러시아는 지난해 0.7% 성장해서 올해는 마이너스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자, 세계은행이 성장률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와 금융시장 부양을 위한 각국의 경제 체질 개선 그리고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세계은행은 또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발 도상국들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민간 부분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에너지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거듭 확인했다고요.
네. 14일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레르 사장이 유럽연합 대표들과 만났는데요. 유럽 역내 국가들은 터키를 통해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시설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면서 남은 시간이 몇 년 되지 않는다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해서 유럽에 그럼 가스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밝혔던 내용인데요. 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던 갈 예정이었던 가스관 건설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면서 터키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가스프롬의 밀레르 사장도 우크라이나 가스관 계획이 정말 완전하게 폐기됐냐는 그런 질문에 그렇다고 거듭 답했습니다. 러시아도 터키로 우회하면서 그동안 자국내 가스관을 보강하는 등 투자한 부분에서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이미 그런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고 낮에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동해안에는 밤늦게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17일 사이에 서해안에 강한 바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54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5시 39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0도입니다. 남포 지역 역시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오전에만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도 예상합니다. 개성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함흥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원산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청진 지역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한국기상청제국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주간 경제뉴스를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열렬한 과학세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And then going online to social media and finding out what their favorite restaurant is.
특히 회사 전산망을 관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들어가서 정보를 모읍니다. 가령 전산망 관리자가 좋아하는 식당이나 운동 같은 정보들인데요.
네, 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아침 방송 일상에 쓰이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고 배우는 잉글리시 위드 유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라디오로 하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군 위안부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며 고노다마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를 면담한 한국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건 위안부 문제 해결이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88.5세이고 55명만 생존한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아베 총리가 이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베 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군 위안부 등 문제에 실무적 합의가 된 뒤 한일 간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는 16일부터 쿠바에 대한 무역과 여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결정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쿠바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국 여행객들은 쿠바산 담배와 술 100달러치를 포함해 모두 400달러까지의 물품을 구입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미 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쿠바의 민주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재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50년 만에 대쿠바 봉쇄 정책이 일부 완화되긴 하지만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오직 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해의 기상이 악화돼 에어아시아 여객기 동체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15일 폭우와 높은 파도 등으로 잠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인근 자바 해저에서는 날개와 연결된 30m 길이의 사고기 동체가 발견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16일 오전 수색기원들이 잠수를 시도할 것이라며 동체 내부에 시신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체는 시신 수습이 마무리된 뒤에 인양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대한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은 반인륜 범죄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15일 불가리아를 방문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우리의 가치관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보코하람을 지구상 최악의 테러 세력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4일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은 나이지리아 마을 두 곳이 무참히 파괴된 모습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3일 바가 마을 등을 공격해 가옥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처참히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군당국은 이 공격으로 15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지역관리들은 천여 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류 이슬람교도들은 급진 이슬람주의의 1차 피해자들이라고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15일 파리의 아랍세계연구소 초청연설에서 샤를리 앱도와 같은 테러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아랍세계연구소는 그동안 프랑스와 아랍권의 밀접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진 단체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급진 이슬람주의는 가난과 불평등, 갈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 자체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해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교황이 탄 비행기가 이날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학생 무용수들이 환영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교황을 영접했습니다. 또 마닐라 시내 거리 곳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교황이 탑승한 차량에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필리핀에는 8천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희입니다. 저는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손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경험을 합니다. 경보음과 함께 작은 박스 안에 문자도 함께 뜹니다. 내용은 아동이 유괴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보를 보면 가슴이 철렁하죠. 바로 엠버 경보라고 하는데요. 유괴범의 차량 정보와 아이의 이름, 인상착의가 내용에 담깁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고속도로 전광판,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이제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들여다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엠버 경보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가 1억 8,500만이라고 하죠. 실종된 아동이 사는 지역에 있는 사용자는 주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엠버 경보가 그 어느 때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엠버 경보는요,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괴 살해당한 여자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2003년부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라디오로 여는 세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경제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소규모 업체들의 경기 낙관 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식, 지난달 중국의 수출 성적,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 알아보고요. 주요 경제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시간에는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출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미국의 소규모 업체들의 경기 낙관 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자영업자 연맹은 지난달 미국의 소기업 낙관 지수가 100.4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06년 10월 이후 8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또 당초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98.5보다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미국의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소기업 낙관 지수도 몇 달째 오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소기업 낙관 지수는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 자영업자 연맹은 이 조사에 응한 소기업 가운데 25%는 이미 임금을 인상했고요.
네.
네, 17%는 임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주 중국의 지난해 12월 무역수지 규모가 496억 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490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고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7% 증가한 겁니다.
네, 이렇게 예상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우선 위안화의 가치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2월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1.8% 하락하면서 중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네.
네, 또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중국의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조짐으로도 읽어될까요?
네, 수출 호조만으로는 중국 경제를 회복세로 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세계 경제 회복이 더뎌지면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외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것, 또 중국 제조업체들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이 또 내려갔네요.
네, 국제 신용 평가사인 피치사가 최근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의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더 내렸습니다. 이 국가 신용 등급이란 한 나라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등급으로 표시하는 건데요.
네.
네, 보통 A, B 같은 알파벳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피치사로부터 받은 BBB-는 국가 신용 등급 순위에서 가장 낮은 투기 등급 직전 단계로 이 최하위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네.
네, 미국의 무디스사, 스탠다드앤푸어스사, 피치사 등이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교류를 강화하면서 신밀월 시대를 맞고 있는 것과는 또 달리 러시아 경제는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네요.
예,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조치로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를 단행한 데다가 국제 유가가 추락하고 있고 또 루블화의 가치까지 폭락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피치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난해 말 외환 보유액은 3,900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20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겁니다. 현재 스탠다드앤푸어스사도 BBB-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스탠다드앤푸어스사도 곧 러시아의 국제 신용 등급을 투기 수준으로 강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경제 뉴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열심히만 일하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두 명 중에 한 명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LG경제연구원이 세계가치관조사협회의 조사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5개 나라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대는 43%만이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는 중국으로 54.3%, 미국이 46.3%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반면에 장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젊은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24.8%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기사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라스베가스 CES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CES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무엇보다 애플의 애플워치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출시가 되는데요.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CES에는 입고, 차고, 붙이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영어 약자로 CES입니다. CES는 전 세계 가전업체들이 참여해서 신상품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데요. 지난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5 CES에서는 전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등 3,500개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네, 이 CES가 매년 1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 행사를 통해서 한 해 가전업계의 경향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제품은 웨어러블 기기였다고요?
예, CES를 주관하는 미국 가전협회도 올해 박람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로 웨어러블 기기를 꼽았는데요. 이 웨어러블은 착용할 수 있는이라는 뜻의 IT 신조어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과 연동된 채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안경이나 손목 시계 등을 말합니다.
네.
네, 2015 CES는 시계와 안경을 비롯해서 허리띠, 점퍼, 팔찌, 양말, 신발 깔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계속해서 열려라 과학 세상 이 시간에는요. 북극 고래가 장수하는 비결에 대한 실마리가 알려졌다는 소식, 또 기업 사이버 안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에서는 중국이 사막지대에 조성하는 녹색 장성과 관련된 논쟁 보겠습니다. 논쟁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에서는요. 봉사활동으로 새 삶을 찾은 농촌 거주 탈북 여성 이경혜 씨를 만나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94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극 고래는 20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포유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북극 고래의 게놈, 그러니까 유전체를 해독한 결과 북극 고래가 오래 사는 것이 이 북극 고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소리는 깊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북극 고래가 내는 소리입니다. 북극 고래는 크고 강합니다. 이 고래는 또 1년 내내 북극 주변에 살면서 큰 머리로 얼음을 쳐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북극 고래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걸까요? 영국 리버풀 대학교의 과학자 자오 파이드로 메구랭게 씨는 바로 그 비밀을 연구했습니다.
I've been interested in understanding species differences in longevity for a number of years. That is,
전 동물 수명이 종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었습니다. 가령 인간이 왜 다른 영장류보다 천천히 늙는지, 또 쥐가 사람이나 고래보다 왜 훨씬 빨리 늙는지 궁금했죠. 특히 북극고래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데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 가령 암 같은 질병에 북극고래가 왜 잘 걸리지 않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메구랭게 씨가 품은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게놈 해독을 통해 북극고래와 비슷한 종이지만 북극고래보다 수명이 짧은 밍크고래를 북극고래와 비교하면서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는지 살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극고래에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눈여겨봤습니다. 또 복제된 유전자들도 살폈는데요. 그랬더니 북극고래에는 많이 있지만 다른 종에는 없는 유전자들이 있더군요. 우린 바로 이런 유전자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메구랭게 씨와 동료 연구진이 찾은 유전자 가운데 하나는 암에 저항하고 노화와 DNA 회복에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DNA 회복에만 관계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이 두 가지 유전자의 독특한 역할 때문에 북극고래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메구랭게 씨와 동료 과학자들은 학술지 셀 리포트에 실은 논문에서 북극 고래의 세포 분화와 DNA 복구, 암, 그리고 노화와 관련이 있는 돌연변이를 설명했습니다. 장수하는 종들이 오래 사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요. 메구랭게 씨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자연 체계를 밝히려고 합니다.
If we can figure out what are the tricks in the bowhead whale and what makes them live so long.
만약 북극고래가 병에 잘 걸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사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원리를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적용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인간의 특정 유전자를 약물학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될 텐데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메구랭게 씨는 다음 단계 연구가 수명이 짧은 쥐에 북극고래 유전자를 넣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는 다른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 역학과 유전자 다양성을 연구하면 환경 오염과 서식지 감소로 위협받는 종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메구랭게 씨는 지적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을 해킹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소니 영화사와 몇몇 다른 회사가 해킹을 당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와 소비자 정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안전과 관련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개인 정보 유출과 신분 도용입니다. 하지만 회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정은 암살 영화를 만든 소니 영화사 해킹이 누구 소행이냐를 놓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암살을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죠. 더 인터뷰. 제작사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과 테러 위협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2014년 12월 25일 소니의 게임기 네트워크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가 해킹당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소니 영화사의 전산망이 해킹당해서 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됐고 해커들이 회사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커들은 소니 영화사가 만든 영화 인터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ake him out.
You want us to kill the leader of North Korea?
Yes.
What? Hello, North Korea.
영화 인터뷰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사주를 받은 사람 두 명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암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소니 영화사 해킹에 북한이 배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공격이 개인 해커들 짓이라고 지적하지만 누가 해킹을 했든 간에 정보 유출로 소니사가 큰 공격에 처했습니다. 개개 해킹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감행됩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업체 블루코트의 휴 톰슨 분석관은 해커들이 끈덕지게 회사의 특정 직원을 목표 대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합니다.
People like system administrators and then going online to social media and finding out what their favorite brand is.
해커들은 특히 회사 전산망을 관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들어가서 정보를 모읍니다. 가령 전산망 관리자가 좋아하는 식당이나 운동 같은 정보들인데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정말 친구나 직장 동료가 보낸 것 같은 그럴듯한 가짜 전자 우편을 만들어 보냅니다.
해커가 보낸 전자 우편을 속아서 열어보고 결국 바이러스가 들어간 정보를 내려봤습니다. 블루코트나 사이포트 같은 보안 회사들은 사이버 공격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회사들과 협력합니다. 그런데 사이포트의 공동 설립자 팽민공 씨는 요즘 해커들이 치밀하게 움직이는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인내심 있게 공격 시점을 기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ey can get hold of a lot of toolkits.
현재 해커들은 다양한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해커들은 다양한 공격 기법이나 프로그램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공 씨는 이런 다양한 공격 수단이 산업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 해킹 경제의 일부라고 지적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이마케터는 한 해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는데요. 인터넷 결제 업체 페이팔의 앤디 스타인 그룹을 씨는 페이팔 같은 회사들이 고객들이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사도록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Because of the work I do, I'm actually kind of an optimist on a lot of this about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런지 저는 낙관적입니다. 회사들이 자기 나름의 방비책을 마련하고 다음 세대 보호장치를 개발하거나 또 기술과 혁신을 통해 회사들과 회사 고객들이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반인들도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 자신의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체들은 정교한 공격 수단을 갖춘 해커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해서 개인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 설명해 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중국에서는요, 현재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 사막 지역에서 생기는 황사를 막으려고 이 지역에 나무를 심는다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김정호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된 소식 알아봅니다. 김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정부가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78년부터 나무를 이용한 사막 방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북쪽에 위치한 고비와 타클라마칸 사막은 가장 거대한 먼지 지역대인데요. 네. 중국 베이징은 물론 한국과 멀게는 그린란드까지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50년에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총 4,500km 벨트에 모두 천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나무 심기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군요.
네, 이 나무로 만든 녹색 장성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이 연구 결과는 먼지가 뿌옇게 이는 불모지에 나무를 심은 결과 먼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별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나무 때문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북쪽에 강수량이 많아서 먼지가 줄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녹색 장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시 반박했는데요. 이들은 강수량을 분석하고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강수량 때문이 아니라 녹색 장성이 주요 원인으로 진단됐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나무로 만드는 녹색 장성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은요, 중국 정부의 자연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가 문제라면서 자연적으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에 나무로 심고 있어서 끝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주인공은 탈북 여성 이경혜 씨입니다. 이경혜 씨는 10여 년 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워낙 출신 성분이 좋은 고위 간부로 해외 근무까지 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경혜 씨는 현재 한국의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2의 삶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농사일에다가 농촌 특유의 텃세 비슷한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때도 많았지만 이경혜 씨는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서 나눔과 배품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겨울철이면 김장김치를 천 포기나 담가서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적응하고 있지만 이경혜 씨는 영농으로 잘 정착한 사례로 탈북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이경혜 씨,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서울이나 아니면 서울 인근 지역에 정착하는데 이 시골을 택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어디로 가갔나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는 우리 북한하고 그냥 멀리만 도망가고 싶었댔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그 사회생활도 해보고,
네.
아, 뭐 시내에 살아야 뭐 내가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해보고 뭐 이렇게 산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때 그냥 빈방에 돌덩 이렇게 이리다 졌는데 뭐 그때 심정은 말도 못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딱 어느 날 딱 죽고 싶더라고.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거 하겠는데 그때 화풍맨이라는 것이 왔어요. 10월에.
네.
전국이 정말 뭐 이렇게 그 자원봉사. TV에 막 그 뭐 헌금하고 막그난 그 CF품 보내고 군인들이 나가서 막 논에 가서 표 세우고 딱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그냥 눈이 딱 뜨여졌어. 아,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어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느 날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저렇게 사람 심장을 울리는 것도 있구나. 우리도 북에서도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했잖아요.
네.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런 말 한마디, 명언 한마디, 한마디에 무조건 뭐 돌격 앞으로 하면 무조건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었고 이것밖에 대한 곳이 없는데 저런 곳이 있구나 해서 그때 그냥 두서없이 그냥 봉사하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 봉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나보다 내가 지금 딱 죽고 싶었는데 정말 그 이렇게 그 노인네들 그 노인복지관 가도 정말 저기 우리 고향에 다 할머니 같고 엄마 같고 이런 분들이 그게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러 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삶을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뒤돌아볼 수 있는 것도 있구나. 좀 봉사는 어쨌든 뭐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봉사하기보다 시작은 원래 내가 살기 위해서 봉사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 삶의 의미도 찾으신 것 같네요.
봉사만큼은 나를 누가 뒤통수 안 때리나.
응? 네.
내가 이만짝에 봉사를 했다고 해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조금 도와주면 꼭 뒤통수를 치는데 봉사만큼은 정말 아쉽고 뭐 후회되는 거 없고 너무나도 그 나를 건전하게 살게 만들어지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뭐 괜찮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또 내 스스로가 그래, 나는 괜찮은 여자다 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가 이 안을 찾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 해마다 이 겨울철이면 김장김치를 그 담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네.
1000포기 가까이 하신다고 하던데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가진 것도 많고 뭐 가지는 것이 많다고 뭐 내가 돈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보다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한테 베푸는 거
네.
내가 이어서 실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솔직히 봉사라는 것은 여럿이 하는 것이지 혼자 할 수 있는 봉사는 아니에요.
네.
남한테 생색을 내려고 하고 내가 내 잘난 척하게 되면 남한테 손을 내밀어 갖고 달래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내가 배추를 10포기 심든 100포기를 내가 먹을 걸 심어도 내 거 심는 데다가 조금 더 심는다고 생각했어요. 배추봉지 우리가 배추종자를 한 봉지 사려가도 그게 한 2,000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어차피 사다가 내가 먹을 거에다가 조금 더 심고 물을 주든 약을 하든 똑같이 한 포기를 갖고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봉사를 해도 내려온 봉사를 했어요. 예, 남한테 생색을 내는 것 같아서 내가 봉사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신랑도 몰라요. 내가 봉사한다는 것을. 그러나다 이제 배추 농사 다 만들어 놓고 신랑아 나 어느 날 봉사 좀 할래 하면 신랑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뭐 한 10kg짜리 뭐 한 300박스, 500박스를 해도 거의 내 혼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약속엔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족십자 쪽에다 우려해가지고 이렇게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올해는 그 우리 그 새터민들이 그 학생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해갖고 이렇게 그 대안학교나 뭐 이렇게 특수학교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엄청 어려운 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 11개 학교인가 하고 그 뭐 좀 이렇게 그 북에서나 중국에서나 이렇게 임산부가 돼가지고 혼자 와서 이렇게 그 그런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그 쌀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한 몇 개, 몇 개 키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 그 북한 이탈 지연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 이제 우리 해가지고 이제 그냥 실어 보내고 그런 가지.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내가 남 이렇게 뭐 알리자고 크게 봉사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농사일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이제 신랑이 원래는 농부가 아니고 회사를 다니던 분이 어느 날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와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고향 시골로 농사질에 간다고 그래갖고 어느 날 저도 졸지에 농부가 된 것이지 신랑이 농부는 아니었어요.
네, 두 분 다 사실은 농사에 농자도 모르시는 분들이네요.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그 네. 농사를 좀 짓다가 고향이었는데 애들을 공부시킨다면서 한 30년 전에 나가신 분들이 들어와서 졸지에 농부가 돼서 오늘까지 농사 짓고 있어요.
주요 작물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 신랑이 농사 짓고 있는 곳은 네. 벼농사예요.
벼농사.
네. 언제든지 제가 내일이라도 남과 북이 이렇게 그, 뭐, 통일까지는 안 돼도 서로 이제 그 막내가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그 쌀을 싣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농사를 항상 그 해에 그만다고 내가 가지고 갈 곳이라는 계획을 하고 농사 짓고 그 축사가 한 50마리, 50, 한 70마리 정도 되던 게 요즘에 한 20마리 내고 한 50개 정도 있고 지금 둘이서 그냥 하나하나 거의 다 만들고 기계 사고 그리 했어요. 지금 인생의 반 살아왔다면은 인생의 한 절반은 그냥 엄마 아버지 잘 만나서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물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의 인생의 반은 내가 그냥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농촌 생활 전혀 안 해봤는데요. 몸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저도 신기해요. 정말 하면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무래도 저에서는 농사복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네.
너무너무 어떤 때는 신기해가지고 내가 나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단대요. 그냥 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그 시골은 텃세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텃세가 너무 심해.
어떻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까?
그건 뭐 내 마음을 줘야 남의 마음도 주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또 아무리 주려고 해도 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나가다가도 그냥 내일이 그리 많아도 할머니들이 그냥 마늘 좀 뽑고 있으면 들어가서 한 10분, 15분 뽑아주고 할머니들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할머니들하고 똑같은 시골 아줌마로 살았어요. 그냥.
네, 이경희 씨의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가수 이름은 최용준이고요. 노래 제목은 갈채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against the clock. Against the clock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people say, I'm working against the clock? Well,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re you going out to grab lunch later?
Yes, I am. Why?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Yes, please. I need to finish 3 reports by 2:00, so I have to work against the clock today.
Sure, not a problem. I'll drop off a sandwich at your desk at around noon.
Thanks. You're the best colleague.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혹시 이따가 점심 사러 나가요?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I am. Why?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네, 왜요? 뭐라도 사다 드릴까요? 라고 다시 물어보네요. 마이크가 Yes, please. 네, 부탁드릴게요. I need to finish 3 reports by 2:00, so I have to work against the clock today. 오늘 2시까지 보고서 3권을 마쳐야 해서 다급하게 일해야 하거든요.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Sure, not a problem. I'll drop off a sandwich at your desk at around noon. 라고 합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against the clock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Are you going out to grab lunch later?
Yes, I am. Why?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Yes, please. I need to finish 3 reports by 2:00, so I have to work against the clock today.
Sure, not a problem. I'll drop off a sandwich at your desk at around noon.
Thanks. You're the best colleague.
Today's phrase is against, A-G-A-I-N-S-T, against the clock, C-L-O-C-K, clock, against the clock, against the clock. When you are against the clock, it means that you are rushed to do something and you don't have much time to do it. It basically means that you are in a race with time. And that you are in a hurry to get something done before a specific time. 네, 여러분들도 시간에 쫓기듯이 일해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면 마음이 급해서 흥분도 되고 서두르게도 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쫓기듯이 할 때 또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against the clock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를 맞춰야 해서 마치 시간과 경주를 하듯이 일을 급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슷한 뜻으로 against the time, against the time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The guests are coming over in 20 minutes and I'm not even close to preparing dinner. Oh my, it looks like I have to race against the clock.
라고 하면 손님들이 20분 안에 도착하는데 저녁 준비도 아직 못했어. 아휴, 어쩔 수 없네. 그냥 후다닥 해야지.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against the clock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re you going out to grab lunch later?
Yes, I am. Why? Do you want me to grab you something?
Yes, please. I need to finish three reports by 2 o'clock, so I have to work against the clock today.
Sure, not a problem. I'll drop off a sandwich at your desk at around noon.
Thanks, you're the best colleague.
Let's review. Against the clock means to be rushed to get something done because you have little time to complete it. Against the clock. Against the clock. Against the clock.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0년 1월 16일 오늘,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술 제조를 금지하는 금주법이 발효됩니다.
They want your sweet, innocent girls to take the booze so they can be enticed into honky-tonks.
이로 인해 술을 제조하던 양조시설과 술병들이 모두 파기됐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술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입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정작 금주법이 시행된 후 술을 밀주, 밀송, 밀매하는 갱단이 활개를 쳤고 기관단총을 동원한 무자비한 살인극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주법의 시행으로 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술 소비량은 금주법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법으로 통제한 무모한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이 금주법은 결국 8년 후 수정헌법 제21조에 의해 폐지됩니다. 1957년 1월 16일 오늘, 20세기 지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탈리아의 명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67년 이탈리아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토스카니니는 첼로를 연주하며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살 때 오페라단에 첼로 연주자로 입단한 토스카니니는 우연히 대타로 지휘대에 올랐다가 성공리에 지휘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토스카니니는 항상 악보를 보지 않고 지휘를 했는데 그가 외워서 지휘할 수 있는 곡만 해도 300여 곡이 넘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성격으로 인해 토스카니니는 연주자들에게 한치의 착오도 없는 정확한 연주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토스카니니는 연주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오직 작곡가의 의도에 충실히 연주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후 1954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가진 공연을 마지막으로 지휘자로서의 인생을 마감한 토스카니니는 3년 뒤인 1957년 오늘 90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복.
사회 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북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재는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유엔 인권 결의에 대한 북한의 계속되는 위반도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정부의 계속되는 도발과 억압적 행동과 정책, 특히 미국 민간 기업과 사이버 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는 사이버 공격을 가한 북한의 정찰총국 등 기관 세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정찰총국은 북한의 주요 정보기관으로 그동안 많은 사이버 공격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또 이 기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일련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제2과학원 산하기관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도입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미 재무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 정부 소속 개인 10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의 잭 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시도에 대응하고 미국 기업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군 위안부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며 고노 담화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를 면담한 한국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88.5세이고 55명만 생존한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아베 총리가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베 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군 위안부 등 문제에 실무적 합의가 된 뒤 한일 간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16일부터 쿠바에 대한 무역과 여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결정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쿠바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국 여행객들은 쿠바산 담배와 술 100달러어치를 포함해 모두 400달러까지 물품을 구입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미 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쿠바의 민주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재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50년 만에 대쿠바 봉쇄 정책이 일부 완화되긴 하지만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오직 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해의 기상이 악화돼 에어아시아 여객기 동체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15일 폭우와 높은 파도 등으로 잠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인근 자바 해저에서는 날개와 연결된 30m 길이의 사고기 동체가 발견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16일 오전 수색 요원들이 잠수를 시도할 것이라며 동체 내부에 시신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체는 시신 수습이 마무리된 뒤에 인양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대한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은 반인륜 범죄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15일 불가리아를 방문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우리의 가치관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보코하람을 지구상 최악의 테러 세력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4일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은 나이지리아 마을 두 곳이 무참히 파괴된 모습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3일 바가 마을 등을 공격해 가옥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처참히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류 이슬람교도들은 급진 이슬람주의의 1차 피해자들이라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15일 파리의 아랍세계연구소 초청연설에서 샤를리 앱도와 같은 테러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급진 이슬람주의는 가난과 불평등, 갈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 자체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면서 프랑스의 이슬람 교도들도 시민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해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교황이 탄 비행기가 이날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학생 무용수들의 환영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교황을 영접했습니다. 또 마닐라 시내 거리 곳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교황이 탑승한 차량에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필리핀에는 8천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마닐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지난주 발생한 프랑스 테러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모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